아, 여러분 수양회가 참 은혜롭고 좋지요?
네.
예. 여러분들이 앵콜 하니까 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밭교회 행자매님들이 제일 열심히 앵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양회 첫날 설거지 담당을 부르는데 인천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원래 1차 참석인데 첫날부터 식당 봉사 설거지를 시키던데 한밭구역은 빠진 거예요. 이게 주최 측의 농간이다. 이 수양회 기간 내내 어떻게 한밭구역은 빠졌는가 봤더니만 진행 한밭교회 담임 목사님, 총무 고향이 한밭교회 출신 이게 주최 측의 농간이 아닐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와 하고 하는데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제가 저희 교회 인천교회 행사님들한테는 본차수에 참석해서 봉사를 제대로 해야 수양회가 수양회답고 은혜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본차수 아닌데도 첫날부터 설거지를 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아마 다시 넣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예.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마음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면 그냥 한두 번 잘못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길이 생겨버려서 늘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왜 불행해지느냐 잘못된 마음의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장래를 여러분 미래를 마음의 길을 보면은 여러분이 행복할 건지 불행할 건지 여기 또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여기 와 있는데 앞으로 결혼하겠죠? 예, 남학생들만 크게 대답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 건지 잘 못 살 건지 역시 마음의 길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도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해주고 싶은데 한번은 고등학교 캠프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씀 마치고 나니까 한 여학생이 달려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의 길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왜? 왕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연못에 있는 물과 같다는 거죠. 그 물은, 보에 있는 물은 물길을 어디로 터주느냐 따라서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마당에 물이 고이죠? 어디에 물이 고입니까? 낮은 곳에 고여요. 그건 보나 안 보나 물이 흘러가는, 물이 고이는 방향이 있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좀 덜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예,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마음이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마음의 길을 모르고 마음의 길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어서 불행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왜 불행해지는지, 왜 인생이 망하는지 모르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오늘 저녁에는 잘못된 마음의 길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와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했죠. 예,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양식을 쌓아놓고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길이 없어서, 그 오지까지 가는 길이 없어서 여전히 사람들은 굶어 죽고 1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어렵고 또 고통하고 절망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옥탈모라는 의사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세 부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세 번째가 뭐였죠? 예, 믿음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암이 낫냐, 암은 걸리면 못 고친다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암이 불치병이긴 하지만은 내가 싸워서 이겨봐야 되겠다고 비교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덜 고통을 당하다 죽는다 했죠. 그러나 낫지는 않지만은, 세 번째, 암은 불치병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가진 사람, 이미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병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난치병 전문 치료를 수십 년 동안 해온 한 의사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신비한 것은 우리 마음을 문제가 다 해결된 위치 가운데로 옮겨놓으면 신기하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길을 알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명절이 되면 이제 고향을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명절 때 차가 막혀서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간다고, 고향을 간다고 했죠, 그죠? 제가 이제 서울 쪽에 또 지금은 인천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가장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고향이 울산이니까 울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차가 막혀서 고생한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예. 어느 날 우연히 지도 한 장을 얻었습니다. 그 지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지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면 지도책을 줬습니다. 전국 지도책을 해가지고 전국 도로망이 자세히 나와 있는 지도책을 줬어요. 근데 그 지도책 뒤에 부록에 지도 한 장짜리 지도가 한 장 있는데 지도의 제목이 뭐냐면 막히면 돌아가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평소에 한 번도 안 봤다가 우연히 그 지도를 봤는데 보니까 그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지도는 고속버스 운전수들 또 직행버스 운전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명절에 아니면 연휴에 차가 막힐 때 돌아서 가는, 막히지 않고 돌아서 가는 그 길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지도를 한 장 얻고 명절 때 차가 막힐 때 내 눈에 보이는 형편 말고 고속도로를 갈 거냐, 국도로 갈 그거 말고 그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 막히는 구간을 벗어나서 가면은 너무 정확하게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에 고속버스 운전사들과 직행버스 운전사들의 데이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차가 막히면 국도로 빠졌죠? 예. 그럼 국도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괜히 국도로 왔다 고속도로가 더 나을 걸 후회했다가 다시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맨날 갈등하는 것처럼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거기에서 갈등을 해요. 근데 그 지도책에는 차가 막힐 때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로까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 길은 아무도 안 가요. 그 길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 전부 다 대도시로 간다고 큰 길이 막히겠죠. 시골길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시골길은 오히려 평소보다 차가 더 없어요. 그 길을 표시를 해놨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차 안 막히고 너무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가는데 막 16시간 걸렸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데 2시간 걸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황금 들판을 지나면서 코스모스 꽃길을 지나면서 창문 열어놓고 완전 여행인 거예요. 또 기분 좋을 때는 완전히 삥 둘러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이 처가 집이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강릉에 가서 점심 먹고 동해안 길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아마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길인 것 같아요. 그 길을 따라서 피대기라고 아십니까? 아, 피대기를 못 먹어본 사람은 인생에 4분의 1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피대기를 팔아요. 피대기가 뭐냐면은 덜 마른 오징어, 방건조 오징어를 그쪽에 피대기라고 부르는데 그걸 또 길에서 사서 구워서 먹어가면서 또 영덕에 가서는 또 영덕 대게 사먹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도 경부고속도로 온 사람보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남들 가지 않는 길로 가니까. 그래 남들이 모르는 길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발견하니까 몇십 년 동안 고향을 가는 길에 막혀서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다닐 때 내비게이션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내비게이션에 빠른 길 알려주는데 전부 다 또 그 길로 가요. 빠른 길로. 그래서 오히려 그 빠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차가 더 안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길을 모르니까 거의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니까 지도를 조금만 보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면은 또 굉장히 더 좋아요. 왜? 내비게이션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줘요. 이 길로만 가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다 엉터리라고 하는데 엉터리가 아니고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고마운 일이죠. 남들이 모르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믿음의 길이 있는데 이게 너무 복된 길인데 이 길을 터득하고 이 길을 발견하고 이 길로 갈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이 길로 갈 줄 몰라서 말로만 들어봤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 몰라서 여전히 고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터득하는 것, 터득하면 이 이제 믿음의 길은 내 마음을 문제에서 형편에서 벗어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위치 가운데로 먼저 마음을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트루 스토리에 저도 이제 트루 스토리를 보면서 아, 그 효정이라는 학생이 참 신령하더라고요. 보니까 구원받고 부모님이 목회를 하는데도 그 핍박을 이겨가면서 신앙을 하고 그럼 효정이가 누구지? 효정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네요. 더더욱 한의원을 하는 효정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부산에 한의원 하는 분 계시냐고 못 들어봤는데요. 남부산에 한의원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북부산에는 한의원이 없네요. 저 효정이가 교회를 떠났으면 트루스토리를 안 만들었을 텐데 신앙을 잘하고 있으니까 만들었을 텐데 저런 신령한 사람을 성교학교 안 보내고 뭐 하고 있지? 북부산에서 잡아두고 있었나 했더니만 서울에 가 계시더라고요. 참 사진을 보고서야 이제 아하 황효정 장로님을 이야기하구나. 불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참 트루스토리 보면서 참 그 내내 효정이가 누굴까? 그 효정이가 누굴까? 저래 신령한 학생이 있었고, 아, 그, 나이를 보니까 이제 마흔이 됐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구원받을 때가 마흔이 됐으면 지금도 마흔을 훌쩍 넘었을 텐데,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하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참을 이제, 트루스토리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먼저 옮겨놓으면, 이 죄사함에 관한 것도, 사람들이 내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문제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마음을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의롭게 된 위치 가운데로 마음 하나 옮겨놓으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양이 오셔서 우리가 복음반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고 말씀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그 형편에 매여 있는 데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놓으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 하나 옮겨놓으시면 그걸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모든 부분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모든 부분을 돕겠다는 거예요. 만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 내 마음을 옮겨놓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역사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25살에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 24살 한참 뛰놀 나이죠. 예.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전도를 하러 가면 주로 노인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시골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전도하러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 이야기에는 관심 없고, 야야, 몇 살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옛날엔 동안이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늘 그렇게 전도하면 전도는 안 되고 늘 몇 살인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앞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앞머리가 빨리 휘었습니다. 보면은 그 제 아내는 늘 염색하라 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라고 염색 안 하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사역을 시작해서 영주에서 이제 3년을 사역하고 만 3년을 있다가 두 번째 이제 사역지가 천안이었습니다. 저희 성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로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한 번씩 몇 년 정해진 건 없지만은 수년에 한 번씩 사역자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만 3년을 그곳에 있고 사역자 이동이 이제 있을 철이었는데 저도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만 3년을 있었으니까 이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 저 교회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천안교회였습니다. 왜 거기만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교회가 이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렵게 땅을 샀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겨우 땅을 샀는데 후임자가 가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저기만은 안 가고 싶다.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동 공문에 천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을 하셔요. 예. 내가 제일 부담스럽고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딱 집어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나이도 어리고 영적으로 어리니까 내가 뭐 잘할 수 있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변에 앞선 종들도 계시고 또 대전에 박 목사님도 계시고 가까이 계시니까 내가 주변의 종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당 짓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야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진짜 하는 일마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아,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내가 막 잘해봐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마음 뒤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마음에는 은혜를 입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지을 자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없으니까 은혜를 입어야지 하는 그 막연한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행위로 갑니까? 은혜로 갑니까? 그 은혜로 가니까 믿음 없어도 갑니까? 아니요.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가지. 그 죄 있는데도 뭐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지. 하나님 나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천국에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죠?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버린 은혜는 껍데기 은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도 그 당시에 믿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은혜를 입어야지 했지 그런 껍데기 이제 은혜만 가지고 있었지 내 마음에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은혜를 입어야지 하는 마음은 내가 못하니까 또 내가 안 되니까 막연히 은혜를 입고자 하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막연히 은혜 입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 당시는 이제 뭐 큰 예배당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내게는 큰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250평 되는 건물을 짓는데 원래 건축을 하려면은 땅이 좁으면은 옆에 공터가 있어서 자재를 쌓아두고 이러면 굉장히 편하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당 부지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 땅 주인에게 저희 교회 이제 형제님 몇몇 형제님들 가셔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을 이 공터를 좀 우리가 쓸 수 있겠느냐 건축하는 동안에 주인이 너무 쉽게 아 그거 쓰시라고 그냥 뭐 공사할 때 뭐 그렇게 마음껏 쓰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재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가 막 창고 건물도 하나 짓고 이래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분도 뭐 공사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셨는지 보통 땅을 이제 자재를 쌓아두면은 그 자재를 누가 훔쳐갈 수 있고 하니까 조그만하게 이제 합판으로 창고처럼 하나 지어서 사람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세들어 살고 있는 예배당 전세를 빼야 또 그 전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가건물을 짓고 보온덮개를 덮고 해서 임시로 기거할 수 있고 또 임시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자재가 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짓는 거 좀 널널하게 크게 짓자 해가지고 좀 크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서 본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고는 기절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합판으로 그냥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지어놓은 줄 알았더만 예배당을 지어놓으니까 아, 우리는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가건물 예배당은 우리 땅에 짓고 이건 가건물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계시도 안 한 땅에 구들러왔다고 그게 뭔 말인지 아니죠 보일러를 깔았다고 뭐 미신을 믿는 분인지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이거 철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한을 주는데 그 날짜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형제님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자하고 와서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날짜인데 그분이 그 날짜를 모를 텐데 신기하게 그 날짜까지 철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몇 개월 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디 또 옆에 땅, 빈 땅에 가서 어떻게 좀 떨어져도 빈 땅에 그걸 이제 우리가 짓고 뭐 빌리고 얻고 할 텐데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님들을 보내서 주인에게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줄 테니까 땅을 좀 빌려 쓰자고 해보라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주인이 막무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마음 좋았던 분이 왜 그렇게 뭐 세를 낸다고 해도 안 받고 당장 뜨더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제가 또 대표자니까 그래도 직접 또 찾아가서 한번 은혜를 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물은 노를 거치게 한다고 선물을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비락식혜가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아주 인기 있을 때였습니다. 그걸 한 박스를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제 그 집 대문이 이제 파란 이제 녹색 대문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모친 한 분만 계시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만나서 이제 성락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 꼭 만나야 됩니다. 모친 아들 어디 가셨습니까? 뭐 아들 몰라 하면서 이제 그런데 꼭 만나야 된다고 막 안 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방문이 팍 열리더니 막 욕을 막 한 바가지를 쏟아 놓으면서 쌍욕을 있잖아요. 생전 안 듣는 욕. 누가 교회 뭐 이제 사역자한테 막 욕을 한 바가지를 하겠어요, 보면은. 그래 막 평소에 안 들어본 쌍욕을 그냥 막 한 바가지를 들으면서 떠들어 크면 떠들 것이지 말이 많냐 크면서 이제 그래가 쫓겨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락시키는 도로 들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놓고 올 수도 없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도로 들고 이제 그 녹색 대문을 나오면서 그 가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건 기적이다. 이 주인이 하는 걸 보면서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학교 때 수업을 받을 때 박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닭은 개가 쫓아오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 믿음도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길도 없고 방법도 답답한 가운데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놓고 제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까? 자, 그러면 주인이 노발대발하는데 임대료를 주겠다고 해도 당장 뜯으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가금을 뜯으면 자재는 쌓아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철조망 쳐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시 가건물을 딴 데 지을 때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에서 풀면 저 주인이 풀립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 주인 마음 좀 풀어주십시오. 주인이 마음을 풀어주고 사용하라고 해야 내가 자유롭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네가 땅에서 풀면, 네 마음에서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음 갖고 이 땅 사용하면 저 주인이 풀립니까? 아무리 봐도 저 주인이 풀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은 풀린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일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그럼 이 말씀대로 내 마음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늘에서 풀고 주인의 마음도 풀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었는데 공사가 시작돼서 정신없이 막 일이 진행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인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을 또 보냈는데 주인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구 창고를 샤워장 안에다가 공구 창고를 그냥 칸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위에는 트여 있으니까 해놨더니만 샤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습기가 차니까 공구가 녹이 서니까 이 공구 창고를 밖으로 옮겨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가 지나고 나서 옆에다가 공구 창고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우리가 막 그 창고를 지으면 막 웃으면서 지었습니다. 왜? 야, 주인은 뜨다락 하는데 우리는 막 하나 더 짓고 있으니까 주인이 보면 막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인이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주인의 신변에, 그 땅 주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나, 교통사고라도 나서 다리가 부러져 막 집에 막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났습니다. 공사를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집 대문을 나오면서 만약 우리가 이 땅 공터하고 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건 기적이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 하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주신 것은 이건 뭐 어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배우려면은 믿음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가려면 믿음을 배우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살지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말은 아무도 태울 수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펄쩍펄쩍 뛰어다니지. 사람의 마음에도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오래전에 경상북도 영주에서 사역을 할 때 기차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쪽은 겨울에 또 특히 눈이 많이 오고 또 그 당시는 교회마다 이제 차가 다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차가 없는 시절이어서 기차를 타고 지역교회 집회를 갈 때나 이동할 때 기차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옛날에 기차를 타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골 분들이 기차를 타면은 여기저기에서 막 서로 아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꽃이 피는 거예요. 한번 기차를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면서 일제시대 때 말장사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저도 이제 같은 기차칸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죠.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일제시대에 말장사를 내가 돈을 벌었대요. 일본 순사들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일본 순사들이 말을 길들이다가 포기한 말이 있대요. 말 안 듣는 말, 길들이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헐값에 판답니다. 그럼 그 말을 사와가지고 길을 들여가지고 비싸게 판대요. 어떻게 길들이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옛날에 한강변에 모래사장이 있었답니다. 그래 한강변에 모래사장에 끌고 가서 수레에다가 가마니에다 모래를 싣고 그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말을 제갈 물린 그쪽에 양쪽에 줄을 길게 해가지고 장정들이 양쪽에서 딱 잡고 뒤에서 채찍질을 한답니다. 앞으로 가게. 그럼 여러분 모래사장에 모래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말이 이제 그 힘들고 뭐 가기 싫어가 몸을 틀면 앞에서 양쪽에서 딱 줄로 잡고 있으니까 옆으로 가도 못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 땀을 쫙 흘린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을 한번 길을 딱 꺾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 태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말을 잘 듣는데요.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비싸게 그 일본 순사들한테 팔아먹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길들여진 말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말하고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아무 짝에 쓸모없는 말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뭐 실력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가치는 마음이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길이 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면 누가 뭐래도 말 안 듣고 자기 옳은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 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요압과 같은 사람. 왕인데 내가 오늘날 왕이 되었으나 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요압이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볼 때 뛰어난 군대 장관이지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봤어도 가치가 없는 게 결국은 요압이 반역에 동참하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반역자로서의 그 대열에 오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 마음이 길들여진 사람 그 자기가 부인되어졌느냐 부인되어지지 않느냐 어느 인디안 마을에 이 인디안들은 말을 야생말을 길들여가지고 또 비싸게 파는 인디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어린아이들도 말을 길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 인디안 부족들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었는데 그 비법이 뭐였냐면은 야생말을 몰아가지고 강가로 몰아간답니다. 강으로 몰아가면 강들 강을 만나면 말들이 헤엄쳐가지고 강을 건너 도망간답니다. 근데 그 강 중간에 바위섬이 하나 있는데 그 바위섬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말들이 헤엄쳐가 오면은 얼른 등에 탁 올라탄답니다. 그러면 물에서 말이 발부둥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물에서는. 그래서 강을 건너가 딱 나올 때는 말이 거기서 이미 물에서 이미 딱 꺾여 가지고 사람을 태우는 길들여진 말이 된답니다. 너무 쉽게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세계도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판단만 믿고 자기 옳은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율이 높으냐? 왜 결혼해서 여러분 이혼율이 높은데 이혼까지 안 가도 별거하고 사는 사람, 한 집에 각방 서는 사람, 한 집에 다른 이불 덮고 사는 사람, 등 돌리고 자는 사람, 매일 그냥 싸우고 사는 사람, 그러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일본에 가서 강사 훈련을 하는데 한 15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뭐 우연히 물어서 여러분 가운데 결혼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손들어 보십시오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고 두 사람 딱 드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간 강사 이명구 장로님 저하고 둘만 손든 거예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야, 일본 이제 사람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행복하다고 손드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손들어라 하면 부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내 남편 손드나 안 드나 보고 저 인간 저게 지가 잘못해놓고 저 손 안 드는 거 봐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결국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이 마음 하나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성경 욥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39장 9절. 덜소가 어찌 절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덜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자, 여러분, 덜소는 다른 소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센데 이 덜소는 길들여지지 않는 소인 거예요. 주인이 없는 소, 길들여지지 않는 소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을 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 농경 사회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죠. 한 가족처럼 지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밭을 갈 줄 아는 소는 절대 안 잡아먹고 안 팔아요, 보면은.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 소의 가치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밭을 갈 줄 아는 길들여져 있는 소하고 길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밭 갈 줄 모르는 소가 있어요. 농사철에 바쁜데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져 있는 소의 가치는 길들여지지 않는 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향이 태백인데 태백은 산이 이렇게 가팔려가지고 뭐 옥수수 농사, 감자 농사 이렇게 짓는데 자기 집에는 소가 없어가지고 소를 빌려와서 밭을 갈았대요. 근데 밭을 갈다가 그 소가 굴러 떨어졌대요. 소가 얼마, 그 밭이 얼마나 가팔랐으면 소가 다 굴러 떨어지겠습니까? 강원도 태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가 병신이 돼가지고 그 소값을 물어준다고 고생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밭 갈 줄 아는 길들여진 소는 일반 소에 비해서 훨씬 비싸기 때문에 집안 다 거들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도 이 들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재능은 뛰어나고 능력은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이지만은 다윗이 요압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한국의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아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각 나라에서 유아교육에 신경을 쓰면서 유아교육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그 유아교육 방식이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 책이 1946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는 책입니다. 자,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만 달라지고 계속해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라는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청교도인들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일반 책으로는 이 책이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 이제 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는 개척 당시에는 부부가 다 들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 합니다. 아이 운다고 젖을 줄 수가 없었고 아침에 젖을 주고 나가서 시간 딱 돼서 그 시간에 돌아와서 젖을 주지 애가 운다고 젖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냐민 스파크 박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 때 제때 아이들에게 젖을 물려줘야 된다. 아이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분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은 청교도식 교육 방식과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은 청교도식 교육은 절제하고 근검절약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마음을 꺾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포크 박사의 교육 방식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욕구를 충족시키고 원하는 사람이니까 이 자제하고 절제하는 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미국 교회의 표본이 되어집니다. 부모들이 또 유아교육에서 이 교육 방식을 다 받아들였고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교육에도 여전히 이 교육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중요시 여기는 학습 방식이 뭡니까? 알아요? 자기 주도 학습. 공부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나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참 좋은 방식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일어나서 할 때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자, 그렇게 마음이 길들여져 있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하기 싫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교육 방식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미국은 역사도 짧은 나라인데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교도인들의 정신이 오늘날에 이 부강한 미국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 방식이 바뀌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그런 피해와 타격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자, 미국의 자동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0년도 훨씬 더 전에 벌써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포드헤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중화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가면은 포드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트로이트에 갈 일이 있으면 꼭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는데 실내 박물관이 있고 필드 박물관이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루 정도는 시간을 둬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포드라는 사람이 취미가 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 가보면 몰라요. 취미가 뭐였는지. 거기 가보면은 취미가 뭐였는지 알 수 있는데 이 포드라는 사람의 취미는 집을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필드 박물관에 가면은 많은 집을 옮겨다 놨어요. 실제 집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 에디슨 박물관도 옮겨놓고 또 재현해놓고 그 다음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인데 라이트 형제 직업이 뭔지 알아요? 아,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 알 수, 필드 박물관에 가보면 라이트 형제의 집과 그 다음에 그 가게를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무슨 직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전거 만드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자전거 점포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 포드가 이제 미국 최초로 이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사업으로 인하여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큰 그런 대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나 이런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이 자동차 사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미국에. 그리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도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 몰락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연비 좋은 차를 만들어내고 하이브리드 차들을 만들어낼 때 태만하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 망해버렸고 저렇게 디트로이트 시에 가면 빈 건물이, 빌딩이 수만 개가 있을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혹시 집 없는 분 그곳에 가면 집 싼 집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천불 주면은 좋은 막 그림에 나오는 집 있죠. 그죠? 이쪽 지붕에 이렇게 이런 집들을 살 수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나 뭐 이런 위험은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집 갖길 원하는 분들 평소에 내 집 못 가졌는데 한번 가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강성 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노사 간에 협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 임금을 삭감하고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이 강성 노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월급 받아야 된다. 더 못 줄인다. 왜? 자,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식이 어려서부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교육 방식이었지 욕구를 절제하고 마음을 꺾는 이런 삶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딱 부딪히니까 회사가 망해도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결국은 회사가 망해버렸고 디트로이트 은행의 모습이고 이건 학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퇴직자들 연금과 의료보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이렇게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사슬로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 퇴직자들에게 이제 연금과 과도한 의료보험 지출 때문에 결국 회사도 부도나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도 부도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동차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바로 벤자민 스파크 박사의 교육 방식이 이렇게 사회의 병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약, 범죄, 총기 뭐 난사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보면은. 여러분 청교도인들의 교육 방식,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이 교육을 했을 때는 미국이 짧은 역사를 가졌는데도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예요. 단일 민족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서부터 마음을 꺾는 법을 배웠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유아원에 가도 유치원에 가도 이런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득해서 아이들을 하도록 만들지 마음을 꺾어주고 다스려주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권리에 분명히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권에. 그러나 실제 학생들 체벌 금지해서 체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에 명문 고등학교 없는 나라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평준화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하향 평준화되면서 명문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마인드 강연을 하러 가보면 학생들이 강연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은 학교를 많이 다녀봐서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연을 하는데 안 듣는데요, 학생들이. 그러고 뒤돌아서 자기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 학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엎어져서 자는 사람, 뭐지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졸기만 해도 분필을 딱 던져가지고 막 이마빵 맞추고 또 막 이런 짝대기로 가면 졸면 막 탁 때리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요즘은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체벌 금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제는 학교에 타가방을 만들어야 된다. 미혼모들 위해서.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들은 남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이 동생처럼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보면 동생이냐 그러면 아니요, 자기 애래요. 결혼해서 사는데 애가 4명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다 달라요. 엄마가 다르거나 아빠가 다르거나 넷 중에 같은 엄마, 같은 아빠 속에 태어난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다 무너지고. 결국 어려서부터 하기 싫은 것도 마음을 꺾고 한번 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을 꺾고 절제해보고 이렇게 마음 꺾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마음 꺾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결국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요압 마음 한번 꺾으면 되는데 예, PPT 지워주십시오. 마음 한번 꺾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판단대로 왕도 이겨먹고 왕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의 결과가 멸망이더라.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여자가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뱀의 게이머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이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죄는 뭐가 죄냐? 6절 말씀에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숨에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자가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 망하게 돼 있는데 사단에게 속은 눈으로 보니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저거 먹으면 죽을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지만 내 생각 믿으면 안 된다. 내 판단 믿으면 안 된다. 사단에게 속은 우리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걸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가서 마음을 옮겨놓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도 내 형편도 내 문제도 내 병도 다 해결되는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 믿는 동안은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하늘의 비밀, 천국 열쇠를 줘서 하늘의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선물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제일 가치 있는 뭐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 말고 그냥 삶 속에서요. 구원이라고 하려고 했죠? 예.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일날이라든지 뭐 결혼기념이라든지 뭐 이럴 때 이제 선물 받은 졸업 선물에 선물 받은 게 제일 큰 선물이 뭐였습니까? 뭐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별로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뭐 굳이 막 억지로 생각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물을 열쇠를 한번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열쇠고리 말고. 예? 열쇠를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열쇠 선물을 줄 때 예를 들면 뭐 집을 선물한다면 집을 갖다가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줘요? 예, 키를 주는 거예요, 열쇠를. 그럼 여러분 자동차를 선물 줄 때 어떻게 뭘 줘야 돼요? 자동차 키를 줘야죠, 열쇠를. 그렇죠. 귀한 걸 줄 때 이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이 모든 좋은 걸 다 주고 싶은데 하나씩 주는 거 말고 다 주고 싶어서 키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하늘에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게 그 열쇠를 어떻게 여느냐. 그걸 사용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다 해결됐다고 믿으면 제가 서두에 간증한 것처럼 주인이 노발대발하는데 내 마음에서 믿으면 공사하는 6개월 동안 주인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를 마저 해줘야 되겠네. 공사 이제 6개월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찾아왔어요. 서류를 들고 찾아왔더라고. 도장을 찍어달래요. 아이고 이 사람이 소송을 걸려고 하나. 6개월 동안 실컷 기다렸다가 사용료를 왕창 올려가지고 이걸 다 이제 하려고 소송을 걸려고 왔나 하고 서류를 꺼냈는데 무슨 서류를 꺼내놓냐면은 건축을 하려면 경계 측량을 해야 됩니다. 경계 측량을 할 때 내가 참관할 건지 안 할 건지 땅 인접한 땅 주인의 도장이 필요해요. 그거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 그거야 10번 20번 찍어주죠. 그래서 그 도장 찍어주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 하니까 얼른 내빼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우리가 임대료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다고 했던 분인데 그러면 임대료라도 받아가야죠. 그렇죠? 근데 차도 한잔 안 마시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아, 정말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니까 내 생각 부인하고 내 판단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 하나 믿으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천국 열쇠를 주셔서 하늘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천국 열쇠가 믿음인데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내가 믿음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자기가 부인되어졌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 자기 경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생각이 부인되어지려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인간의 한계 수명이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죠?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도 올해 90이 되셨는데 아, 이분 수양에 와 계셔요. 정정하셔요. 혼자 다 다니시고 제가 저 아버지 왜 실버 수양에 안 가십니까? 아이고 실버 수양에 그 노인들 많아가지고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아버지도 노인인데 실버 수양에 가셔야죠 하니까 아, 실버 수양에 가면 밥 먹을 때 줄 안 서고 복잡하고 해서 일반 수양에 간다고 아직도 마음은 젊으셔요 보면은. 그러나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는 900살 이상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자 600살을 산 사람이 있어요. 600살. 그 600살을 산 분이 200살 나이 200살 먹은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저 철없어가지고 나도 200살 때 니처럼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다.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그러겠죠? 그 여러분 60 먹은 노인이 요즘은 60은 노인이라고 할 수 없죠. 예, 60 먹은 분이 20살 보면은 아이고 저것 아직 철없어가지고 저 부모님도 모르고 저 철없이 행동하는 거 봐라 이런 생각 하시죠? 예, 그러면 600살 먹은 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을 보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아가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저 아가들 그러겠죠? 그 여러분 600년을 살고 90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지혜가 많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유명한 게 뭐죠? 예, 피라미시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 가면은 미라가 있는데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미라가 있어요. 그게 한 1억 구 좀 있다면 1억 구. 근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 그 미라를 못 만든대요. 시신이 썩는데요.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온 이집트에 막 땅 파면 미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 시대 미라 하나 나왔다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난리 나죠. 이집트에는 그들도 보도 안 해요. 지금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세계 최고의 약품을 쓰고 이래도 미라를 못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이집트의 몇천 년 전에 동네 아저씨도 미라 만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 치를 때 그냥 다 미라 만들어서 미라로 다 장례를 치러놓으니까 1억 권이나 되는 미라가 있는 거예요. 피라밋이 있는데 피라밋에 가면 이제 그 대피라밋 거기에 중간에 피라밋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피라미드 앞에도 한번 가보고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 혹시 여러분 피라미드에 갈 일이 있으면은 내부에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야 인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내부 길이 밑으로 경사졌다가 다시 약간 올라가서 넓은 좀 공간이 나와요. 그 안에 가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석관, 돌로 된 관, 뚜껑 없는 돌로 된 관에다가 기퉁이가 좀 깨져 나간 그런 관이 하나 있어요. 가면은 이 통로가 좁아요.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 양 사방이 다 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내려가려면은 거기가 습한데 미끄러운데 이게 키 큰 사람 가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조심조심 해가 옆으로 가야 돼요. 직선으로 못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고생고생 내려갈 때 거기 갔다가 올라오는 사람과 마주쳐요. 그 안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럼 한결같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려가는 사람 보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고. 가지 마라고. 고생만 한다고 가지 마라고 해요. 그 말 듣고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지 마라 해도 굳이 또 내려가요. 그래가. 또 그러면 경사로 올라가서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사진 찍을 뭐 그런 폼 나는 것도 없고 뭐 뭐가 문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허물을 깨달아요. 내가 이 고생하고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나갈 때 뭐라고 나갈까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가지 마라. 큰데도 줄줄이 이어 가지고 그 온 관광객들 전부 다 또 그렇게 내려가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 인생 다 허무하다 별거 없다 해도 우리 학생들은 지금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가보잖아요. 보면은 인생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인들의 어떤 그 지혜를 보면은 수백만 개의 돌을 쌓아서 1톤, 2톤 나가는 그런 돌을 쌓아 내부에는 또 더 큰 돌로 그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저는 내려간다고 힘들어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갈 때 한번 이제 눈여겨보십시오. 그 내부로 내려가는 게 양사방으로 돌로 돼 돌을 쌓아서 그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내부에 수톤 되는 돌, 그 돌들이 여러분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이게 완벽하게 들어맞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 기술로도 피라미드의 양사방,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을 향하고 양 네 개 꼭지점을 이어서 탁 올리면 피라미드 꼭대기가 되는 지금 청량 기술로도 그걸 만들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사람들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인간이 그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우리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지어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현대 과학으로도 못 푸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하나님과 연결돼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깨닫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희미하게 보고 있고 어린아이의 생각 같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내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 판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도 사람이 왜 교만을 하느냐. 교만 가운데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교만.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을 들어봤죠. 무지에서 오는 교만. 예를 들면 이 무지에서 오는 교만은 깨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골에 할머니가 장에 시장에 왜 시장 가면 왜 할머니들이 농사 지은 거 가져와서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저녁이 돼 가는데 할머니가 야채를 다 못 팔고 있어서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할머니 저 하루 종일 고생해도 못 팔 저거 다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배추 한 포기 얼마예요? 3,000원. 아니 할머니 저 시장 안에 가면 이거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도 3,000원. 끝까지 3,000원. 왜? 비쌀 때 가격 알고 시장 가면 3,000원 한다 그래서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끝까지 3,000원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 팔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가 도와주려고 사주려고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저 시장에 가면 심지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2,000원밖에 안 해요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교류 안 해보고 정보가 없으면 무지에서 오는 교만은 마음을 꺾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류를 안 해보고 주변 사람과 마음을 안 나눠본 사람일수록 교만해져요. 그 다음 두 번째,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부분에 한 가지 뛰어나면 그 뛰어난 거 하나 믿고 교만해져 있어요. 어제 아브넬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는데 이 아사헬은 자기가 발 빠른 것만 믿었어요. 달리기를 잘해서 그 발이 들로로같이 빨랐다고 합니다. 내가 저 따라가면은 저 아브넬 장수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 따라는 갔는데 그 장수의 능력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싸워가 이길 수 없는데 그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발 빠른 거 하나만 믿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뛰어난 거, 자기 잘하는 거 하나만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만할 조건이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인데 이 교만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중에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길들일 때 말을 꺾어주면 그 말이 꺾여서 순한 말이 돼 길들여진 말이 돼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한 번 두 번 꺾어보면 마음을 꺾는 훈련이 되고 마음을 꺾는데 길들여져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예배당이 이제 6층, 7층에 이제 세들어서 사는 이제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서울 제1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강남교회하고 통합되어서 이제 없어졌지만은 거기 있을 때 저희들은 이제 6층, 7층을 사용하고 밑에 음식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음식점은 손님들이 오면 바로 앞에 주차하기 좋도록 그 건물 앞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또 뒤에 주차장, 우리는 지하에 주차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이제 나가다가 아,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간, 주민등록증이 필요했는데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깨달아서 식당 앞에 차를 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지배인이 나와 차 빼라는 거예요. 아직 영업 시작할 때가 아니었어요. 차 있는 것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겠다. 안 된대요. 아,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금방 내가 이제 주민등록증 가지고 금방 내려오겠다 하는데 안 된다고 차 빼라는 거예요. 아, 제가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손님이 많으면은 자기 자리만 차를 대겠어요? 빈 자리 있으면 차를 댈까요? 예, 우리 자리에도 차를 대는 거예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 댈 데가 없어서 차를 좀 빼달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식당에도 차 댈 데 없으면 우리 자리에 차 안 대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런 적 없대요. 아니, 내가 종업원한테 빼달라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내 차 댈 데도 없어가지고. 제가 은근히 열받는 거예요. 없다카니까.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뭐 차를 발로 들고 차겠어요? 뭐 어? 차를 견인해 가겠어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주면 정말 내가 5분, 10분 만에 내려올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올라가서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늘 또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래 등지고 살아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분한테 마음을 꺾자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탁 들어갔어요. 그 이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까 막 그 말다툼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문 열고 탁 들어오니까 이제 딱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까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마음을 꺾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번 그분 앞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은 저 볼 때마다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을 꺾는 가치를 알았습니다. 나는 한번 꺾는데 그분은 나 볼 때마다 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딪힐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이라도 내가 오라도 마음을 꺾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마음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쉽게 믿음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 열쇠를 얻어서 마음을 믿음으로 옮겨놓고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교만하게 했고 마음을 꺾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 마음 꺾는 것은 굴욕이고 마음 꺾는 건 병신처럼 여기도록 만들어서 자존심 세우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병신인데 마음이 안 꺾어지는 게 병신이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게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평소 생활 속에서라도 마음 꺾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마음 하나 꺾으면 참 편해집니다. 보면은 만사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천국 열쇠를 얻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옮겨놓음으로 말하면 만 가지 하늘의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 만 가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판단 부인하지 않고 오면 요압과 같이 늘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왕국이 있지만은 다윗과 늘 부딪히면서 결국은 다윗의 대적자가 되듯이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부딪히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따라가면서 불행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보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구나. 내가 보는 것은 희미하게 보구나. 내가 보는 건 부분적으로 보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은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사는 이 삶,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이 삶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 부인하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만 가지 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고 우리 판단을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 하나 부인되어지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하늘의 만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자신이 부인되어지면서 천국 문이 열려져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각 그룹 교재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개인 상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만났던 또 목사님들 찾아가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새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